VOA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사이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며 만남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러시아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건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억류한 우크라이나 선원들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을 만난 푸틴 대통령도 미러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 특검이 매우 객관적인 조사를 해왔고 러시아와 미국의 현 정부 사이에 어떤 공모의 흔적도 없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경보를 내고 대사관과 에르기빌 주재 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상업용 비행기를 이용해 곧 이라크를 떠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이라크와 이웃한 이란과 미국 사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부도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이라크 안에서 독일군이 진행하던 교육훈련 지원을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근거로 중동에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어제 미국과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강요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충돌보다는 의지의 시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군 고위 장성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군 장성으로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 동맹군 OIR 부사령관인 크리스토퍼 기카 장군은 어제 화상 브리핑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증하는 이란의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위협이 있으면 바로 경보 단계를 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군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카 부사령관의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의 위협과 관련해 입수한 확실한 정보들과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동맹군의 경보 수위를 높였다면서 이에 따라 OIR도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의회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민주당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낙태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낙태 시술이나 시술 시도는 중범으로 간주돼 징역 10년에서 최대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원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6개월 뒤에 발효됩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수단 군부와 야권이 3년간 과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야권연합과 현재 수단을 통치하는 과도군사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합의하고 입법부에 해당하는 주권위원회 의석 가운데 대부분을 야권이 맡기로 했습니다. 수단 군부는 지난 4월 11일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군부에 권력을 완전하게 이양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동안 군부는 과도체제 2년을, 야권은 4년의 과도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대북 제재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대북 제재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Some of our cooperation has been excellent on North Korea, on Afghanistan. We've done good work, counterterrorism work. Together. These are things we can build upon and then I know we'll get a chance to talk about our strategic security dialogue as well.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매우 훌륭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두 나라가 국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이해를 공유하기도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나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And our two teams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on this in a very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UN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러시아에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외교팀들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두 나라가 연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gree on the goal of the denuclearization. We'll continue to discuss it.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논의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비핵화의 범위는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북 대화를 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Отметили,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жид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또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안전 보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기본적인 조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절실히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either to account for or to communicate about their existing infrastructure for enrichment an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쿤스 의원은 14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중 관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현존하는 농축시설과 핵무기 생산에 대한 해명이나 대화를 통해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검증 계획이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을 미국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Stricter, stronger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something that should be a top American priority and that we should be loo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stand by and watch as people starve, even if they are starving under the leadership of a regime that we have very strong differences with.
미국과 매우 다른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굶주림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했던 쿤스 의원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상상하는 북한의 미래는 전 세계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 추구하는 관계 또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통일, 이산가족 상봉, 경제적 교류이며 그들은 전투적 태세를 돌아서는 것보다 개방과 유화적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70여 년간의 협력과 영내 안정의 기반으로 평가하는 대신 부담으로 여긴다며 그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될 경우 준비태세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is continues for years, that it is exactly the complexity of very large training exercises that contributes to readiness. I also think there is a certain teaching value.
미한 훈련의 복잡한 특징이야말로 준비 태세에 기여하며 복수의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의원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지 체니 하원 의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m not optimistic. I think that Kim Jong-un has decided that his nuclear weapons are more important to him than anything we can offer.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핵무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하고 단지 합의를 이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쉽사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며 김정은이 틀렸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ll,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essure that the North is feeling is pressure that isn't, you know, that's from us. We have to convince him he's wrong.
또한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중국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하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본, 한국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볼튼 보좌관이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군요.
예,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둘러싼 긴장 상태와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이들 사태에 적극 개입했다며 외교보다는 정권 교체와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그의 성향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볼튼 보좌관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볼튼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볼튼 보좌관은 최근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중동의 항모 전단과 폭격기 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언론들은 이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베네수엘라인들의 지지를 과소평가했다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정권 교체를 추진해서 결국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네네.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모이긴 합니다만 외교안보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문제에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어제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는 흥미로운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지금은 볼튼의 세상, 트럼프도 그 속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네. 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기고문을 실은 건가요?
예,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군축 비핵화산 담당 선임 보좌관과 콜린 칼 전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네.
두 사람은 공동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협상을 선호하고 전쟁을 피하려 하지만
네.
상황은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고
예.
이것이 미국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울프스탈 전 선임 보좌관과 칼 전 부차관보는 볼튼의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예, 지난주에도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외정책 성향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괜찮다며 내가 그를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을 때 볼튼 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로는 대통령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국안부 보좌관의 조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의 울프스탈 보좌관과 콜린 전 부차관보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합의를 절실히 바라고 있지만 볼튼 보좌관은 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적인 사안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볼튼 보좌관의 생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볼튼 보좌관보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볼튼 보좌관의 간여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핵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절대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듣는 한 북한과의 외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임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 정부에 압류됐지만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은 여전히 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문제의 석탄은 다른 선박으로 옮겨진 뒤 2주 넘게 싱가포르 해협에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의 처리 방식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실은 선박 동탄호는 앞서 지난 1일 싱가포르 해협 동쪽 지점 말레이시아 최남단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후 현지 시간으로 15일까지 같은 지점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위치 정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토어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은 뒤 말레이시아 캐마만항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해당 해역을 떠났고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줄곧 관측돼 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동탄호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주가 있는 베트남 등 어느 나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만큼 어느 나라 정부도 이번 문제에 개입하길 원치 않는 바람에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동탄호가 최초 인도네시아를 떠난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 선박의 방황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을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베트남 선사 보스코사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박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이게 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스코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엔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후 목적지 등을 묻는 BOA의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어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지난 3월입니다. BOA는 약 1년간 억류 상태에 있던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3월 18일 미국과 한국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승선했으며 이들이 선박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유류를 빼내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BOA는 이들 전문가들이 전화 통화를 거부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압류와 연관된 움직임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된 시점은 이 같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토는 전문가들이 승선한 지 약 9일 후인 3월 27일 예인선에 이끌려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날인 28일 바지선에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석탄 하역 작업은 이후 약 열흘 가까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9일 재개됐고 이틀 뒤인 11일 모든 작업이 끝나면서 와이즈 어네스토는 비어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미국령 사모아로 운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석탄 하역 완료 시점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와이즈 어네스토의 통제권을 확보했다면 미국이 석탄 하역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를 허가했지만 미 법무부가 실제 이 선박을 통제한 시점은 최근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석탄이 하역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석탄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something that was not in our control. And I think, you know, the focus here for us has always been the ship. The coal is one shipment. The ship is many, many.
그러면서 미국의 초점은 선적물이 아닌 선박이었고 석탄은 선적물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은 오랜 기간 많은 선적물을 운반한다며 현금 수입을 배가시키는 건 선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자 미국 정부가 집요하게 추적해온 북한 석탄을 제쳐두고 오로지 선박에만 집중했다는 데머스 차관보의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석탄을 추적하고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 사례로 볼 때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압류하는 데 따른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번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토의 운영에 미국 달러가 사용된 점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 재무부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하고 물품을 거래한 사실 때문에 미 법원의 판결로 압류와 몰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이번 석탄 운송에도 미국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토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 송이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석탄 역시 미국 달러로 거래된 만큼 압류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BOA에 동탄호의 움직임을 포함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데다가 선제 타격을 위한 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imitation on PAC-3 is how fast the missile is traveling. If this new missile is located close to the DMZ, it could well be over some of the U.S. missile bases before the external detection systems, satellites or whatever, can cue the Patriot. So it would be too lat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적어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어트 팩3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중부권 도시까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F-35 전투기 등의 공격 자산을 동원하는 원점 타격, 이른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대응 전략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f you get indications of warning, indications and warning of the launch is imminent, then you can take preemptive action. Now you need time. You need more than 1 minute. We'll be carrying out the strike, plan the strike, and execute it, and that takes a little bit of time.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의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체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This is why you need an integrated system that is multi-layer. Because no one defense system defends against all missiles, and all the capabilities have to be integrated and brought to bear to defeat the missile threat.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적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자들도 이 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hen you get to the allies and partners, it become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now you're not just sharing U.S. to U.S. data, but you have to share U.S. to foreign. And there becomes all the concerns about foreign disclosure, technology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체드 스켈스 미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 미사일 방어 통합 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육해 공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원활한 통합을 목표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맹국 체계와의 통합은 이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기술과 독점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켈스 국장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당국 간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노력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외비여서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논의 현황을 묻는 VOA 질문에 올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방어 시스템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When Beijing came to an agreement where China would back off its economic actions against South Korea in exchang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THAADs in South Korea and they would not integrate with the United States.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서야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이룬 일본과 영국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They could hav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years ago, and they have not. The kill chain is not what it should be. What the South Koreans need to do is to integrate into the United States system, and they need to do it tomorrow.
백돌 교수는 현재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 체계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 수렴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등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량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15일에는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들을 만나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대형교회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화협의 김원걸 대표 상임의장은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워낙 나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앞서 민화협과 북민협 등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1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혜경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들이 대북 식량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북쪽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각 기관들의 의지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 위원장은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중반에서 2008, 2009년까지는 거의 매달 방북했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과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WFP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두 차례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 뭐 WFP의 보고서가 있은 다음에는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내 여론에 뭐 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상황에서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겠죠.
실제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0일 실시한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0.4%로 찬성 46%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인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NCI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가 40.9%로 찬성 33.3%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의 의뢰에 13일과 1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반대가 55%, 찬성이 42%로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재춘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비핵화할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이사장은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비핵화 동력을 떨어뜨리고 대북 제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대북 식량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식량 지원하는 것은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북한의 그 지배층, 지배계층에 도움을 줄 뿐이고.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과 직면한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상원 정보위원회 추가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이란 쪽 소식을 볼까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지금 급속하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 다행이죠. 양측 모두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요 14일 미국과의 전쟁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이란의 고위 강요들에게 한 연설에서요. 그 어느 쪽도 전쟁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도 전쟁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도 같은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14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을 만나서 이란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공격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핵합의에 명시된 일부 의무 조항에 대해서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란이요. 앞서 지난 8일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의 일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란 원자력청이 15일 이행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관영 이란신문은 아야 톨리알레히민 하미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바로 전날 14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발언을 해쳐냈는데요. 하미네이가 이 자리에서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 무기급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이 중단하겠다고 한 그 핵합의 의무 조항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의무는요, 농축 우라늄의 농도는 3.67% 미만, 보유량은 300kg으로 제한해서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요. 또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이 중수로에 사용되는 중수의 보유량도 130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란이 그간 이 한도 초과량은 러시아나 오만으로 반출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1년 전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유럽 등 나머지 핵합의 당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 중단이 핵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에 주재하고 있는 비필수 직원들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국무부 조치에 따라서 15일 비상 대기 요원이 아닌 모든 비필수 직원들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네.
국무부는 또 성명을 통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국 관련 시설을 피하고 언론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있겠죠?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라크와 이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인데요. 특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 조직들이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미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서 최대 12만 명의 군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13일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 건가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국제사회가 2015년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가 허점이 많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다시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핵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도 남아있습니까?
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14일 미국의 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해롭다. 그들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어떤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4일 러시아 휴양 도시인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푸틴 대통령하고 두 나라가 당면한 거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매우 건설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했을까요?
네, 가장 시급한 이란 핵합의 문제서부터 시리아 내전 사태, 베네수엘라 위기, 우크라이나 갈등, 또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국내외 현안들이 모두 대화 의제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모두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껄끄럽게 한 그런 현안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은 거의 모든 현안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면서 이는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한 국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 푸틴 대통령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진실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완전하고 본격적인 관계 구축을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면서 지금 바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네네.
한편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고문이요 14일 어떤 형식으로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객관적이고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어떤 공모의 흔적도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 폼페이오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먼저 회담을 했는데요. 예. 이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정부의 2016년 대선 개입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달했 다면서 미국은 참고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선거는 매우 중요하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해 그 어떤 나라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2020년 미 대선에 또다시 개입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나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란 관련 사안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2015년 맺은 핵 합의 이행이 일부 중단을 최근 선언한 데 대해서 미국은 1년 전 탈퇴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테러 지원과 위협적인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다시 의회 청문회에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데 동의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네.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요. 몇 가지 조건 아래 청문회를 열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조건일까요?
네, 증언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예.
청문회에서 다룰 주제도 몇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원래 정보위 측에서는 10가지 문제를 다루기 원했는데 6가지로 줄였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 씨가 상원 정보위에서 증언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의원들이 청문회 준비에 바쁠 텐데요. 주로 어떤 문제를 질문할까요?
네, 트럼프 타워 회동 그리고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타워 회동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6월에 뉴욕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건물에서 열린 회동을 말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처남 제러드 쿠슈너 씨 등 이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이를 말합니다.
네네.
이 변호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했습니다.
네.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 얘기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예,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는요. 예,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주니어 씨의 추가 증언 합의가 나오기까지 뭐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정보위가 트럼프 주니어 씨의 증언을 요구하면서 소환장까지 보낸 건데요. 정보위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네.
원래 13일까지 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정보위 측에서 추가 협상을 위해서 마감 시한을 하루 더 연장했고요. 마감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죠.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정보위를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 소속인데 트럼프 주니어 씨의 소환장이 발부되면서 이게 의회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동료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특검 조사 결과 러시아와 공모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추가 증언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요. 트럼프 주니어 씨가 소환장을 무시하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네. 했습니다.
뭐 사실 일찌감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미 오랜 시간 증언하는 등 의회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상원뿐 아니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위 측에서는 필요할 경우 의회는 추가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 3월에 나오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두 차례 합의를 깼고요. 따라서 소환장을 내게 됐다고 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요, 장남이 20시간 이상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왜 또 증언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평안북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19도, 중강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지만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청진, 옹기, 성진, 김책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3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이 1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낀 후 맑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경보를 내고 대사관과 에르빌 주재 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상업용 비행기를 이용해 곧 이라크를 떠나도록 국무부가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는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이라크와 이웃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라크 안에서 자국군이 이라크 정부군을 상대로 진행하던 교육훈련을 중단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인력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근거로 중동에 한모 정당과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에드 알리 하메네이는 어제 미국과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강요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충돌보다는 의지의 시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사이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며 만남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러시아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건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억류한 우크라이나 선원들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푸틴 대통령도 미러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 특검 조사와 관련해 특검 업무가 별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객관적인 조사를 해왔고 러시아와 미국의 현 정부 간 어떤 공모의 흔적도 없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의회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민주당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낙태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담은 수정안을 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낙태 시술이나 시술 시도는 중범으로 간주해 징역 10년에서 최고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6개월 뒤에 발효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미국 내 16개 주에서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음을 들을 수 있는 시기에는 낙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등 방법을 써서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 국내 경제를 살리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일 연준이 같은 조처를 하면 미국이 대중 무역 분쟁에서 크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 경제선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금리를 내릴 것을 최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최근 새로운 보복 관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화웨이사가 영국을 포함해 자사 제품을 쓰는 외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위해 화웨이가 간첩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에는 중국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백도어를 심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방의회도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